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1층 로비 이렇게 나갔을 때 아이를 가진 젊은 세댁 자매님이 의자에 쪼그려 가지고 막 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번 왔다 갔다 하니까 조심스럽게 저에게 목사님, 혹시 타가방 키를 가지고 있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아, 이 타가방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일단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밑으로 그 도어 손잡이 있죠? 내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진짜 잠겼구나 하는데 다시 반대로 올려보니까 그냥 열리는 겁니다. 그래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막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문을 열었지 위로 올려본 적이 그한 번만 해봐도 되는데, 그죠? 그걸 못 해가지고 밖에서 몇 시간 아마 졸아 그냥 밖에서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아침 되기를 기다렸다가 제가 4시 조금 넘어가지고 나가니까 이제 저를 보고 좀 키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습관적으로 그냥 생각을 자연스럽게 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위에다가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말씀이 무시가 되고 멸시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 왜곡되고 그랬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간시간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확장되고 증폭되는 그런 은혜를 다 입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김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한 마음을 품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품는 부분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죠, 보면. 어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럼 왜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왜곡되고 변질되는지 왜 그대로 받지 못하냐. 그대로 받으면 능력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은 이 말씀이 증폭되어서 내 삶 속에 말씀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으려면 마음에서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이제 마음에 품을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냥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과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품었을 때와 차이를 예를 들면 여러분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이제 달걀이 이제 수정란이 되어 수정란을 어미가 21일 동안 품어야 이게 병아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알이 수정되지 않은 날은 이제 무정란은 수정되지 않는 그 알은 아무리 품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유정란은 수정이 된 알은 품으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겉으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겉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21일이 지나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전까지 모습을 보면은 껍질을 보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본 적 있으세요?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징그럽습니까? 아, 이게 뭐냐면 오리알 껍질입니다. 아, 제가 이거 베트남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이니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베트남 사람들은 캄보디아나 베트남 사람들은 오리알을 먹습니다. 근데 이 오리알은 28일이 되어야 부화가 됩니다. 근데 부화되기 며칠 전에 그 오리알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 알맹이는 지금 제가 사진이 있지만 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식사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머릿속에 막 다른 건 안 남고 말씀은 안 남고 막 오늘 말씀 뭐 들었냐. 오리알 너무 징그럽더라. 뭐 이것만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껍질만 보여주는 거예요. 알맹이 보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면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계란 후라이해 드셨죠, 그죠? 알을 품지 않은 알을 후라이해가지고 계란을 깨고 후라이해서 드시면은 그 껍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얀 껍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품으면은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품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생명의 역사 이런 안에서 자라고 있다가 그게 생명으로 탄생합니까? 아니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정한 기한까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리알을 계란인 줄 착각하고 21일 동안 품으면 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21일 동안 품으면 부화가 안 되고 오리알은 28일을 품어야 부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형제님이 제가 이 오리알을 품고 계란을 이제 달걀을 품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자기 집에 암탉이 알을 품었는데 그걸 어느 날 쪽제비가 와서 그 암탉을 물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야 이거 어미닭이 품던 이 달걀을 어떡하나 했다가 에디슨 생각이 나더래요. 에디슨이 그 달걀을 품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품은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아랫목에 갖다가 이불을 덮어가 따뜻한 데 놔뒀대요. 그냥 놔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이렇게 굴려주고 저렇게 굴려주고 골고루 태펴지도록 이걸 굴려줬더니만 21일째 되는 날이 되니까 뭐가 톡톡톡톡 소리가 나더래요. 뭔고 했더니만 이게 병아리가 부화가 된 거예요. 뭘 그렇게 또 놀랍게 오 하십니까? 자, 그래서 그냥 알을 놔두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요즘은 이제 부화기가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이 유정란을 가지고 병아리를 부화시킬 수 있는 이 부화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미가 품는 온도하고 똑같은 온도로 똑같은 여건을 맞춰주는 거죠. 품은 달걀과 품지 않은 달걀 분명히 수정이 되어서 그 안에 생명이 역사되어졌는데 그게 이제 생명으로 자라서 탄생하기 위해서는 품는 그 기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알을 낳는 동물이 있는데 그건 펭귄입니다. 그 중에 그 펭귄 가운데서 더 열악한 가장 열악한 그 환경에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않는 남극의 저 깊숙한 내륙에 가서 알을 낳는 황제 펭귄이 있습니다. 이 황제 펭귄은 물가에서 약 한 50km에서 멀리는 한 120km까지 걸어 들어가서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그것도 겨울에. 자, 거기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천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추운 날씨인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이 황제 펭귄들이 알을 낳는 거예요. 자,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알을 품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은 수컷이 그걸 품는다고 합니다. 수컷이 약 두 달 동안 그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수컷의 이제 발등 위에 알을 올려서 그 알을 품는데 그걸 발등 위에 초보 아빠들은 발등 위에 잘 못 올려가지고 알을 떨어뜨리면은 그냥 얼어서 터진대요. 발등 위에 잘 올려가지고 두 달 동안 그걸 품어야 되는데 수컷이 두 달 동안 알을 품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거기 있는 눈, 물만 먹으면서 두 달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약 체중이 40%가량 줄어든답니다. 암컷이 바닷가에 가서 이제 먹이를 물고 와서 교대해 줄 때까지 그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알을 품었을 때 부화가 되어가지고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지만은 이걸 품을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서. 어제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당연하지만은 야 나는 말씀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나는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였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말씀이라는 걸 경험할 수 없지? 왜 내 삶 속에 문제는 그대로 있고 형편은 그대로 있고 말씀 따로 내 형편 따로 있지? 문제는 그 마음에 말씀을 품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게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복습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자, 어제 이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단계별로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 왜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듣지만은 그 다음 단계는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다섯 번째는 들은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증폭되어지는 사람.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왜 이 말씀이,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지느냐. 그 다음요. 자, 왜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된다고요? 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건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 다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은 내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걸 내 마음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이 올라올 때, 여러분의 판단이 올라올 때 내 생각 따라가고 내 판단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서 또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을 시켜야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결코 무시될 수 없고 결코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서도, 내 마음에 어떤 판단이 들어서도, 야 이거 악한 거야, 이거 거짓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억울할 때 있던가요? 여러분 마음에 억울하다는 마음 가져봤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서운하다는 마음 가져봤습니까? 섭섭하다는 마음 가져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 진실된 마음이 무시되거나 외면당할 때입니다. 내 진실된 마음이.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굉장히 서운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목자를 치르니 양떼가 흩어지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했죠? 하나님만 참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의 진실된 마음은 진실한 겁니까? 거짓된 것입니까? 예,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했으면 제자들은 주를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베드로의 마음에 왜 그 말씀이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말씀이 왜 베드로의 마음에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느냐. 베드로의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도 거짓된 것은 결혼식장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랑 신부에게 묻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뇨? 신부는 또 신랑을 사랑하느뇨? 묻죠. 그때 결혼식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그야 뭐 살아봐야 알지요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그때 신랑은 큰 소리로 대답을 하죠. 신부는요? 다소곳하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좀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예? 아니, 결혼식을 올릴 때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요즘은 5년까지 안 가도 됩니다. 한 1년쯤 뒤에 물어보면 대번에 결혼할 때 그 마음하고 1년쯤 지나서의 마음하고 달라져 있는 걸 봅니다. 그렇죠? 자, 사람의 마음은 거짓된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내 진실된 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쉽게 생각해서 빙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빙산은 90%가 물에 잠기고 10%만 떠올라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감각할 수 있는 마음은 빙산의 일각처럼 일부분 조금 감각이 됩니다. 감각되지 않는 내 마음, 내가 감각할 수 없는 내 마음은 빙산이 물에 잠겨있는 90%가 잠겨있듯이 그것도 내 마음인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봤을 때 아무리 자기를 살펴봐도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인데 그거는 베드로가 감각할 수 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떠올라 있는 마음 안에 살펴볼 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안에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그 마음에는 그 내면에 가면은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이게 거짓된 것이구나. 사람의 생각에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걸 알면 내가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된다고요? 내가 내 생각도 믿고 내 판단도 믿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면 말씀의 판단보다도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마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받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이걸 품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 말씀을 품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닭도 적어도 21일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고 오리는 28일을 품어야 되고 황제 펭귄은 약 두 달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품을 줄 모르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은 어느 말씀 하나 내 마음 안에서 품고 그 마음 말씀의 결실이 나타나기까지 가보질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생명이 잉태되어도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게 생명이 잉태되어도 그걸 열 달 동안 엄마 배속에서 품어줘야 생명으로 탄생하듯이 이 말씀도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으면은 이걸 내 마음 안에 품고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능력은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품었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을 품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은 적은 많지만은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수없이 하지만은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한번 품어보자.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이 말씀을 내가 품을 줄 모르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왜곡돼 버리고 변질돼 버리고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하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일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품으면 분명하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있고 품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이 말씀을 품으려면은 먼저 정확하게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생각이 항상 악하구나. 그래서 어떤 내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내 생각이 전적으로 악하고 내 생각이 틀렸고 내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이걸 사람들의 마음에 인정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믿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을 하나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컴퓨터하고 이세돌을 하고 바둑을 둔 이야기 혹시 아세요? 예, 누가 이겼죠? 예, 컴퓨터가 이겼죠? 예, 알파고가 이겨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절대로 인간의 머리를 따라올 수 없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룩셈부르크라는 나라 아십니까? 예, 거기에 다섯 번째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섯 번째로 큰 도시 이름 뭔지 아세요? 몰라요? 예,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대답을 알파고보다 더 위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고는 절대로 1초 만에 몰라요 소리를 못한대요. 절대로 못한대요. 왜? 자기 데이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검색해보고 샅샅이 뒤져보고 없으면 몰라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듣자마자 막 1초도 안 가요. 0.1초 만에 몰라요. 이게 튀어나오죠? 이게 위대한 능력이에요. 절대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컴퓨터가 따라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줬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내가 이게 내 머릿속에 있나 없나 막 이걸 막 살펴볼 필요가 없죠. 검색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번에 몰라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2월 달에 남미를 갔었습니다. 남미에 가서 이제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하면서 페루에 갔을 때 한 총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총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하는 교육에 이제 와서 함께 이렇게 하셨는데 멕시코에 갔을 때도 이제 총장님이 한 분 참석. 이분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확신한 분이고 우리 이제 형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똘루카라는 도시 들어보셨습니까? 월드 캠프도 몇 번 했던 도시인데 그 똘루카에 있는 대학의 이제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래 이분도 이제 이분은 형제니까 복음을 들은 구원받은 이제 형제니까 와서 함께 하고 같이 형제님들 같이 지내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셨는데 페루에서는 복음을 안 들은 복음을 듣지 않은 총장님이셨는데 훈련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날 됐는데 이제 마지막 날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강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자기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이제. 그래서 또 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아,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참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좀 우려되기도 했지만은. 그래, 마치고 이분이 할 이야기겠다 해서 하시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아, 제 길을 의심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중간에 저한테 책도 한 권 이렇게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이 총장님이 지은 책인데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야, 이분도 좀 특별한 분이시더라고. 그 책도 이제 하나 냈을 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을 보니까 뭐 가라데가 몇 단이 되고 뭐 공수 낙하도 하셨고 뭐 여러 다양한 뭐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도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아, 이분은 남다른 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까지 나도 학생들에게 강연을 많이 했었다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강연한 건 다 엉터리고 여기서 배운 게 진짜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학생들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여기 와서 배워보니까 아, 난 지금까지 엉터리로 가르쳤고 여기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려라고 하는데 여기가 참입니다 하면서 거기 있는 많은 분들한테 이분이 총장님이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죠. 근데 제가 왜 제 길을 의심했냐면은 야, 이런 건 우리 사역자들도 하기 쉬운 말이 아닌데 구원받은 신앙인들도 정말 내가 지금까지 다 잘못됐다, 내가 지금까지 다 엉터리다 이 말하기 쉽지 않은데 이분이 정말 위대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 생각이 다 거짓되네요, 내 마음이 이거 다 거짓된 거네요, 나는 내 마음 믿고 살아왔는데 이거 다 거짓된 거네요, 여러분 이 소리가 위대한 소리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확하게 내가 다 거짓, 내 생각이 다 거짓되고 내가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걸 알면은 이제는 아, 내가 이 말씀을 품어야 되겠다. 내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된 마음을 왜 품고 사냐. 내가 내 마음 아닌 받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받은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자기 마음 아닌 받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축복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받은 마음을 품은 사람의 예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야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절대로 그 스스로 아버지의 축복 앞에 나갈 수 없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인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면은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27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적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자, 어머니의 말씀이 야곱의 마음에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죠. 왜 안 받아들여집니까? 야곱이 자기가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가나이다. 난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내 판단으로는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가나이다. 어머니의 말씀이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근데 어머니의 이제 교제를 통해서 야곱의 마음에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이제 야곱의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예. 자,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마음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버려지고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자, 받아들였으니까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취하여 온 거예요. 어머니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 말씀 받아들이고 그 다음 염소 새끼 가져오면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마음을 품어야 축복 앞에 나가는 어려움을 시련을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별미와 그 다음에 염소 털로 매끈매끈한 것을 꾸며줬는데, 자, 그렇게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데 가로대,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야곱이 자기 마음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저 야곱인데요, 해야 되죠? 그러나,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24절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또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왜 자꾸 물으시냐. 그래 내가 매끈매끈한 곳은 염소 털로 꾸몄고 별미는 만들어 들고 가는데 목소리는요 이건 못 바꾸잖아요. 아버지가 내 목소리만 들어도 뻔히 알 텐데.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은 귀가 굉장히 발달하는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을 지나다가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소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목소리 내가 3년 전에 들었던 목소리인데 이거 어디서 들었더라 이렇게 목소리로 사람을 기억해요. 몇 년 전에 들었던 사람도 그 목소리를 가지고 이 목소리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하고 기억을 떠올려요. 목소리로 사람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에스와 야곱의 목소리 구분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네가 참 내 아들 에스냐고 했을 때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어머니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에스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냥 어머니 말 시키는 대로 듣자. 그래서 염소 떼에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와서 어머니가 꾸며주고 별미를 만들어주고 형의 의복을 입혀줘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나가는데 어머니가 나가라 하니까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애씁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렇게 해야 어디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축복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나가라 해서 나간다고 어머니의 마음 없이 자기 마음 갖고 나가면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애씁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애스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아버지의 축복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야곱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에스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받을 수 없고 거기에 축복 받으러 가려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나도 저 아버지의 축복 한번 받아봐야 될 텐데 형 에스가 축복을 받으나 어떻게 하면 저 축복을 가르치냐 내가 나가서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나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아버지의 축복 앞에 나가서 축복을 받게 만드는 그것이 야곱의 어떤 의지나 야곱의 각오나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품으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끝까지 품으니까 아버지가 두 번 물어봐도 애씁니다 하면서 애스로서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을 품었을 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는 내 마음을 가지고는 야곱으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까나이다 하면서 절대로 그 축복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내 마음으로 내가 깨달아서 영적인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받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그걸 품고 살 줄 아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닭이 21일 동안 계란을 품었을 때 병아리로서 탄생하듯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 말씀을 품는 삶을 배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품는 삶의 가치도 모르고 말씀을 품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어머니 음성 듣고 어머니가 축복 앞에 나가라니까 나가면 되는 거죠. 나갔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아버지의 이 과정을 시험하는 과정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아버지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물어보는 것은 네가 지금 에스냐 야곱이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정확하게 따지면은 네 마음 갖고 사느냐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것은 내 모습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그냥 네 마음을 품고 늘 죄를 짓고 사는 그냥 죄인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서 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형편없는 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염소가 한 마리 죽어서 피 흘려 죽어서 야곱의 모든 허물을 메꿔주듯이 모든 걸 가려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연약함을 다 가려주고 이제는 나는 예수의 마음으로 나는 의인입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의 마음으로 서느냐. 자기 마음으로 쓰면 야곱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거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쓰면은 애씁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난 죄인입니다 하고 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난 의인입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 내가 내 행위로서 내 모습을 보고 애씁니다 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은 형편없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을 품었을 때 애쓰로소이다. 네가 참 내 아들 애쓰냐? 그러하니다 하고 이야기하듯이 네가 참 의인이냐고 할 때 그러하니다. 내가 의인입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앞에 이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다른 것 아니고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이 이제 정탐을 하러 가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정탐을 하러 갑니다. 자, 정탐을 하러 가서 모세의 마음을 품고 있는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와 모세의 마음을 품지 않고 가서 정탐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이야기는 정반대로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집니다. 자, 성경 민수기 13장을 찾아서 봅시다. 민수기 13장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름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냐. 똑같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모세가 정탐을 하러 가려서 그 말을 받고 가지만은 모세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가서 보고 자기 보여지는 것,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땅의 거민들은, 백성은 다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름의 후손을 보았고 아낙 자손 대장부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듯 그들의 보기에도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똑같이 가서 똑같은 걸 봤는데 모세의 마음을 품고 가서 아낙 자손을 보고 네피름의 후손을 본 사람들 똑같은 걸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십시오. 6절,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자, 여러분 정반대의 소리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가서 아낙 자손이 눈에 안 보였냐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예들이 안 보였냐는 거예요. 똑같이 보였습니다. 견고한 성읍, 아낙 자손, 네피림, 신장이 장대한 자들 똑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정 자신이 봤을 때 그 이제 정 눈에 들은 말씀과 다른 형편이 보여지고 네피림이 보여지고 아낙 자손이 보여져도 그 마음 안에 모세의 음성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 것,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소리는 내 마음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품고는 원망, 불평, 불신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왜 내 마음을 버리고 내가 받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없으면 모세의 말을 들었고 축복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라고 좋다고 갔지만은 모세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자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평을 함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만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받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으로 본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이 회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만 가득하게 넣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보는 것, 내가 듣고 보고 아는 것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교회 안에 불신만 퍼뜨리고 원망만 퍼뜨리고 받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내 눈에 어떻게 보여지든지 내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든지 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거라는 걸 인정한다면 항상 악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것, 내 마음에 들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 이건 다 거짓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게 나오면은 더럽고 추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원망을, 불평을, 불신을 넣어주는 소리야.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지만은 내 보는 것이지만은 진실해 보이고 내 판단이 맞아 보이면 우리는 쉽게 내 보는 걸, 내 느낀 걸,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봤을 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게 받은 마음을 내 마음에 교회의 마음을 종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 마음에서 이걸 품어서 품은 데서 나오는 소리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영인의 육인의 하는 기준과 옳은의 그런 기준에서 나온 소리냐. 그럼 여러분 그게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가 받은 마음을 품고 살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면 이건 다 거짓된 것이고 이건 악할 뿐이고 이건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작 그 마음에 보면 받은 마음이 없고 그 받은 마음을 품고 살아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건 내 마음이다. 내가 보는 거다. 이 마음 언제 받았냐? 만약에 교회가 만약에 종이 준 마음이라면은 여러분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그래서 받아서 품어서 얻어지는 그 열매라면 그건 반드시 교회에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을 넣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교회가 나뉘거나 이건 반드시 내 옳은 마음일 거고 이건 받은 마음 아니고 품은 마음도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높으면은 품지 말라는 것은 잘 품고 품으라는 것은 안 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성경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 금방 알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자,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 한번 비춰보세요. 25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품지 말라고 한 게 있죠. 뭘 품지 말라고요? 예,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이 잘 됩니까? 예, 해가 지도록이 아니라 해가 넘어가도록 분을 품고 살죠. 그렇죠? 분이 안 풀려가지고 생각만 하면 늘 그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품지 말라고 하는 이 분은 안 품으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자꾸 분한 마음이 일어나. 불화통이 터져요. 화병이 걸려요, 이제. 분명히 품지 말라고 했죠? 근데 품지 말라고 하는 이 마음은 너무너무 잘 품어지는 거예요. 품으라고 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죠? 그 마음은 품는 게 참 어렵죠? 예.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품지 말라고 하는 이 분한 마음은 잘 품어지고, 품으라고 하는 말씀은 안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 금방 보여집니까? 예. 자,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죠?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모든 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해가 바뀌도록 분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도 마음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낮은 사람은 이런 분한 마음, 인간의 사사로운 마음은 금방 버려버리고 말씀을 오래오래 품고 사는 거예요. 주의 마음은 오래오래 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마음은 잘 안 품어지고 말씀은 잘 안 품어지고 이 분한 마음이 잘 품어진다면 그게 내 마음이 높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 금방 보여지죠? 예, 분한 마음은 품지 말라고 해도 품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그게 생각만 하면 자꾸 분한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말씀 앞에 서보면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서 이들이 본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지만은 자기 본 것, 자기 판단 이야기 안 하고 모세의 마음을 품고 모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정탐꾼은 모세의 마음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 자기 본 것, 자기 느낀 것. 예, 여러분 자기들이 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가서 본 걸 지금 안 본 걸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본 겁니다. 이들은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자기들이 분명히 보았고 이게 사실이다. 야, 저 모세 지금 여호수아 갈렙 저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다. 자, 여러분,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모세의 마음을 받아서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짓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느낀 거 이야기, 이건 진실된 거고 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냐? 야, 왜 저들이 가서 똑같이 봐놓고 왜 거짓말하냐? 아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만 믿고 자기 판단만 믿고 사는 사람은 모세의 마음을 품고 그 모세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백성들에게 덕을 세우고 믿음으로 인도하며 소망을 주고 마음을 모아오고 하는 이 일을 하는, 이게 거짓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늘 판단이 되는 사람은, 왜 늘 판단이 되냐면은 자기 마음으로 본 것, 자기 눈으로 본 것, 진실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 거짓된 건데, 성경은 분명히 그거 다 거짓된 거라고 했고 다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다 악한 거면은 받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이것만 선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그것만 선인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것만 선인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그들은 자기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낙담시키면서 그들에게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면서 그 교회 안에 불신만 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인 거예요. 받은 마음 없이 또 그 받은 마음을 품어서 나오는 그 마음을 이야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받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모르드개의 마음을 품은 에스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마음을 받으면서 4장 16절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왕 앞에 나가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건 에스더가 자기 마음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에스더의 마음으로는 절대 이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에스더 성경 4장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더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자,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처지로 절대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려면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자기 마음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모르드개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드개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캠프를 하는데 어떤 한 전도사님이 파송받은 지 얼마 안 된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나라의 장관님을 초청해 왔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장관님을 초청해, 그냥 장관만 초청해 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장관님만 초청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오기 전에 장관님들하고 사귀고 찾아가서 만나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복음교제도 하고 이렇게 좀 관계를 맺고 사귀어가지고 모시고 와야 월드캠프에 와서 적응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돌아가면 돌아가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 그 이후에 같이 그 청소년부나 또 아니면은 교육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 부분을 평가라고 따지면 평가고 이제 그걸 살펴보겠다 이제 무조건 그냥 장관만 초청해 온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겠다 했는데 제일 모범인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도사님이 모셔온 이제 그 장관님이었습니다. 왜냐 매일같이 장관님에게 찾아가서 캠프에 가자고 쫄른 거예요. 그러나 찾아가는 그분하고 사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뜻 캠프에 가려고 탁 좀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더래요. 그 어느 날 가보니까 아프다고 출근을 안 하셨다고 하더래요. 진짠가 긴가민가 해가 또 집으로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진짜 아파가지고 누워계시더래요. 그래 가서 이 에스더 말씀을 전해드렸대요. 왜냐하면 장관이 해외를 나오려면 대통령 사인을 받아야 된다 했죠. 대통령의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통령 앞에 가서 빨리 가서 이렇게 대통령을 가다가 잘 안 가시더래요. 그 아파가 누워있는 장관님한테 이 에스더 말씀을 전해 규례를 어기고 나가야 된다고 왕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 그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진짜 대통령 앞에 가더래요. 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모시고 온 거예요. 이야 참 저 전사님 참 귀하다. 그 한국에서 파송받을 때 그때는 저렇게 똘방지지 않았는데 장가를 가더니면 달라졌나.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너무 은혜롭고 그 간정이 너무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나중에 실토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 사모님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김에 이제 좀 미리 월드캠프에 이렇게 나가는데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내가 미리 한국을 나가가지고 애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다시 들어오려면 수개월이 걸리는데 아이 자기가 아내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서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으려면 월드캠프를 가야 되는데 월드캠프는 우리 선교에서 그냥 들어오려면 3년에 한 번 이제 들어올 수 있고 장관을 모시거나 이렇게 오면은 뭐 이제 같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관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찾아간 거예요. 왜 이분이 안 나가면 난 지금 한국에 못 나간다. 그래서 매일같이 찾아갔는데 아이 그게 모범 답안이 됐어요. 이렇게 앞으로 장관님을 초청해 오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게 졸지에 모범 답안이 돼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 앞으로 장관님들 초청해 오려면 그냥 초청해 오지 말고 매일같이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해드리고 양육까지 해가지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라고 해가지고 또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되니까 아, 이 장관님도 막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모범 답안이 돼서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귀감이 이렇게 되면서 아 이렇게 참으로 하든 외모로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라고 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그게 규례를 어기고 나가서 그 장관을 초청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에스더는 자기 마음으로는 절대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개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받았지만은 내가 나가려면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왕후의 위치까지 온 게 이게 어떻게 왔는데 또 자기 생각이 올라오면 나 못 나가. 나 갈 수 없는 형편이야. 웬만하면 내가 가지.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모르드개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모르드개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모르드개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르드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고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네가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 네가 왕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졌을 때 이 모르드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모르드개의 마음을 품으니까 규례도 어길 수 있고 죽으면 죽으려 하면서 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온전하냐 온전치 못하냐, 내 마음이 어떠하냐,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야곱의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마음을 마음에 품을 줄 아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영역에 나갈 수 있고 나로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 마음 아니고 받은 마음을 품었을 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아, 이 신앙은 내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정확하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 이 에스더가 나를 위하시는 생각, 나를 지키는 생각, 야 이거 다 악한 거고 거짓된 거,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오직 모르드개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길만이 이것만이 참된 거고 이것만이 나를 위한 거다는 그 선이 분명히 꺼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통적인 게 뭡니까?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의 축복 앞에 나갈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남들은 들어가지 못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에스더가 어떻게 이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공통적인 건 자기 마음 아닌 받은 마음을 품었을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나는 뭐 복음을 위할 마음이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다, 교회를 섬길 마음이 없다, 아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신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은 마음을 품을 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품기만 하면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신앙을, 우리 마음에 축복을 연결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수시로 무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마음 말고 내가 받은 마음을 품기만 하면 거기에서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축복이 그 안에서 얻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마음을 품기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 받은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다음. 자, 어떤 의미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계속해서 품는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받은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계속해서 품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품고 사는 리브가하고 분명히 어머니의 마음을 받고 품어서 축복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품고 살지 못한 야곱하고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2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2절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여러분 여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데 이걸 에서가 장성하고 야곱이 장성했는데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받은 마음을 이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품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놓고 봤을 때 장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장자로서 합당한 자는 에서처럼 보입니다. 왜? 사냥도 잘하고 뛰어나고 사냥은 고기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누가 봐도 이 집에 장자라고 내놓을 만한 사람은 에서인 거예요.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인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에서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마음을 둡니다.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하려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 야곱을 내 말만 쫓아가서 염소떼에 가서 가져오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리브가의 마음에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 하든지 누가 봐도 에스가 장자노릇을 하지만은 그거 안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 야곱을 복받게 하려고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자, 근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약속을 품고 사는 법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 됐냐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인생 마지막에 가서 간증하는 내용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야곱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 소유는 많이 늘어났을지 몰라도 그 삶은 그 마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야곱은 어머니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면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받은 그 하나님 마음인데 장성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자기에게 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못 배운 거예요. 단기간 그 마음을 품어서 축복을 받은 적은 있지만은 계속해서 품고 사는 법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때로 말씀을 듣고 그다음 뭐 이제 성경을 깨닫고 신앙을 깨닫고 그 깨달은 이야기를 해도 이제 여러분 삶에 보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차이가? 받은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 줄 아느냐 아니면 세월이 지나가면 받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품고 있는 말씀이 없고 품고 있는 약속이 없고 자기 마음만 자기 생각만 차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야곱의 삶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고 리브가처럼 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복된 삶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박 목사님 구원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예. 19살 때 군대에 지원을 했는데 앞니빨이 부러져가지고 떨어지면서 아 내가 잘난 인간이 아니구나. 근데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지? 야,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 판단 믿으면은 내가 망하겠다. 내 판단 믿으면 내가 사업을 해도 망하고 뭘 해도 망하겠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내 판단 안 믿기로 마음에 딱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간증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특히 또 우리 사역자님들은 수도 없이 이 간증을 들어. 저도 지금 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이 깨달은 걸 나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거냐?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압니까? 자, 목사님은 그 마음을 50년 동안 품고 살아온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온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어떤 형편이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늘 품고 살아오면서 당신의 판단 안 믿으시고 당신의 생각 안 믿으시고 말씀의 판단만 믿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목사님을 크게 비난하고 크게 대적했을 때, 야,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했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하하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 표정을 봤거든요. 정말 기뻐서 하하하 기쁘다가 아니고 하나도 안 기쁜데, 하나도 안 기쁜데 말씀의 판단만 믿으시고 하하하 기쁘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목사님은 어떤 형편이 와도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도 말씀의 판단만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5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을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탉이 알을 낳아가지고 여러 번 부화를 시키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품어서. 알을 품어서 부화를 시켜서 병아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 배에 또 알을 낳아서 또 품어서 부화를 시키고 계속해서 암탉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를 시키죠.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품으면서 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목사님 말씀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반전되어서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안에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박 목사님께서 무죄 판결을 딱 받고 나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실시간 검색 2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봐가지고 실시간 검색 2위까지 올라가지 않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인가 했는데 나중에 초교파 모임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무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초교파 모임을 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뭐 이제 교단의 여러 목회자들이 우리 모임 와서 말씀을 듣고 잠실에서 대순도 집회를 하면 거기에 참석하러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우리는 정통 교단인데 이게 사역이 잘 안 되는데 박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많이 비난을 받는데도 저렇게 교회가 잘 되냐, 비결이 뭔지 배우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단의 교회가 800개나 있대요. 근데 앞으로 700개는 곧 문 닫을 교회랍니다. 100개 정도나 살아남을까 한대요. 개척을 못한답니다. 개척교회 하면 다 망한대요. 이건 이제 초교파 모임은 일반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 개척을 하려면은 적어도 1억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시골에 아무리 그러면 전월세로 해도 최소한 들어 6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3천만 원 갖고 전세에다가 전월세를 얻고 3천만 원 갖고 이제 예배당을 꾸미고 근데 3년 딱 지나면 빈손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개척이 안 돼서 교회가 없으니까 무임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무임 승차는 들어봐도 무임 목사는 제가 못 들어본 소리. 왜 우리 성교회는 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요. 무임 목사는 목사 자격은 있는데 목회할 교회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목사님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국의 대형교회들, 자기 교단의 대형교회들, 목회자들 다 타락되고 빌이 많다는 거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박옥수 목사님이 무죄다 이러니까 야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왜 자기 교단의 목회자들을 뭐 이제 뭐가 걸려도 걸리고 비리가 많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게 사실이냐 검색을 해본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서 그게 실시간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는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이렇게 깨끗한 목사님이라면은 이분이 참된데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구나. 완전히 반전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박 목사님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2, 3년 사이에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다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순복음교회 말할 것도 없고 금남교회, 그 다음 충영교회, 그 다음 사랑의 교회 이런 대형교회 목회자들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나는데 목사님만 딱 깨끗하다고 딱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야 이분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반전되면서 목회자들이 야 이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 교회 말씀이었던가 보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어떨까요? 너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고 성경적인 말씀이고 또 매주 발행되는 주간 기쁜 소식지에 선교의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죠. 근데 이 선교의 소식을 자기 교회에서는 1년 12달 있어봐도 일어나는 소식이 아니라 근데 이 교회는 매주 새로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교회다. 마음이 다 반전돼. 여러분 이제 여러분 돌아가서 복음만 전하면 돼요. 믿음으로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목사님 말씀의 판단 하나 믿고 그 핍박 일어나고 그 대적이 일어나는데 하하하 기쁘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종의 마음에는 이 말씀 하나를 받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품고 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는 삶이 아니라 나도 뭘 하나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래 나도 이 받은 마음을 내 마음에 한번 품고 살아보자. 내 생각이 올라와도 내 판단이 올라와도 내 생각 이거 다 거짓된 거야. 내 판단 이거 다 악한 거야. 내가 받은 마음을 품고 사는 이 신앙을 한번 배워보자.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제 많은 생명의 역사와 많은 결실하는 열매를 얻는 축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내 마음으로 사는 것과 또 받은 마음으로 사는 삶,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 때 그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고 너무너무 복된 길을 인도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처럼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품고 사는 그 어머니의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리브가의 마음에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받은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을 품고 살면서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했던 삶처럼 하나님 종이 또 그 마음에 말씀의 판단 하나 믿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온 그 삶처럼 우리도 그 삶을 배워서 우리 삶 속에 주의 능력과 또 주의 역사와 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또 2부 상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상담하셨던 분들도 계속해서 상담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 인도하셔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